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기쁨을 누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인생의 복됨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특별히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은총에 따라 깨닫게 하시고, 고단한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슬픔과 낙심과 곤고함이 있겠으나 하나님의 위로로 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리석은 자와 같지 않게 하셔서 저희 마음에 있는 죄의 성품과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나태함과 교만과 스스로 자기조차 속여가는 자기 기만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크신 복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사 거룩케 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의롭게 하심에 참된 복이 우리 심령과 삶의 자리에 넉넉히 채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이 말씀 가운데 있사오매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깨닫기를 소원하옵고, 그 말씀 속에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심령 속에서 역사함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하는 것과 수족을 움직여 살아가는 모든 행동의 자리 속에 나타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저희가 그 같은 소망을 가지고 회집하게 하셨사오니 걸음을 옮기신 주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며 생각을 공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교통하시고, 그리함으로 더불어 깨달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뭘 나눠드린 걸 받으셨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잘 갖고 계시다가 다음 주에 갖고 오셔야 하는데, 혹시 진도가 수월하게 나가면 그 부분의 일부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항을 했죠? 예, 그러면은 1문항을 가만히 있어봐. 숙제를 내드렸죠? 어떤 숙제였습니까? 이게 20번 읽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3때 끼니 때마다 읽기로 해서 20번 읽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번 읽으셨습니까? 웬걸요? 밥을 걸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위로의 근거는 그리스도와의 뭐에 있다고 그랬죠? 연합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이 우리의 위로의 근거입니다. 위로의 능력이요, 위로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느 것도 죽은 것이요, 썩은 것이요, 쓰레기와 같습니다. 이것은 참입니다. 공연한 얘기 아니고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상의 이론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이것이 실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짐에 누려지는 복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인데, 이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것을 조건으로 연결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공로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의 기쁨과 근원과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 속에 드리워지고 경험되어지고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일문항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그랬을 때그 고귀한 복음적 사역을 위하여 행하신 이 누구신고 그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시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간략한 개론이 그 일문의 답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해 놓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해놓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위격에 따라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격상의 구별이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속성에서는 다 함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공유하고 함께 해 나가십니다. 따라서 한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공통된 신적 속성에 따른 사역은 다 동일하시면서도 구원의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내신 그의 사역의 형태의 귀속성, 아 이건 누가 하시니라 우리가 보여준 바된 위격과의 연결성에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으로 구별해 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못 박아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격적인 구별이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의 자리에 성부와 성령께서는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니셨다는 것이죠. 신적 전지성과 전능성과 통일성의 신적 속성 안에서 성자의 고통과 죽으심의 아픔은 성부도 아신 바가 되셨다. 따라서 우리의 인간의 인생의 고단과 고단한 것, 슬픔과 고통의 자리를 성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엄격하시고 근엄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자애로우시며 긍휼이 있고 성령 하나님은 온화하여 우리를 엮으신다. 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위격에 따라 구별하여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적 측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문에서 설명을 하면 요리문답 전체를 미리 앞서 다 설명하는 게 되기 때문에 결국 충분한 내용을 뒤편에 하나씩 하나씩 문답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갈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설명드린 거로 줄이고 오늘은 2문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그 답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다. 그게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이문 질문은 이제 거기서 논리적인 연결을 지어서 다음 같은 질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고 죽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까? 질문입니다.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 그 복을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주시기 이전까지, 아니면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면 뭐가 됩니까? 육신 가운데 거하는 그 짧은 인생 시간 동안에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성격을 무엇이라고 말한다? 그럼 위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의 성질은 위로입니다.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인생이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생 살면서 무슨 위로가 필요하냐, 위로가 뭐가 필요하냐, 다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더러움과 비참함을 모르는 것이죠. 따라서 이문의 내용은 바로 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근본적이며 큰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신자죠. 신자입니다. 이것은 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아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의 아픔을 호소하는 단순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 속상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이제 이것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갈 때 우리가 좀 알게 되겠는데 이것은 훨씬 근본적인 것입니다.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구원의 도리, 다음 죄의 현상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의 도리를 알아야 되며, 세 번째는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 알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구원의 누림이 있습니다. 구원의 누림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즐긴다. 영어적 표현은 이제 enjoyment of salvation인데 근데 이제 구원의 누림이 됩니다. 구원을 누려가는 것. 구원을 누려가는 이 땅에서의 삶인데, 구원의 누림은 곧 하나님께 찬송과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내용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그렇다면 이문의 답 세 가지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것이 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죄와 그 죄의 세력으로 인한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경험을 갖게 되어집니다. 전에보다 더욱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경험을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구원의 도리에 대한 혼동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의 도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항상 전적인 은혜요 믿음의 구원의 도리로부터 이탈되어진 자기 의를 향한 부패성을 같이 갖고 있어서 결국은 첫 번째의 깨달음은 두 번째 믿음의 도리에 대한 바른 교정으로 같이 이끌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잘 알게 되어지죠. 죄에 대한 비참을 알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문까지는 서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즉 첫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1부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것이 2부에서 다뤄지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릴 것인가가 3부에서 다뤄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같은 전체 요리문답의 구조를 머릿속에 두고 제 1부 18페이지 우리의 죄의 비참함에 관해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두 번째 주일 가운데 제3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문을 제가 질문합니다. 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에서 나의 죄와 비참을 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제2용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제2용도라고 말하는데, 첫째, 죄의 비참함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비참함, 죄가 무엇이며 그 비참함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겠죠. 여러분이 나눠드린 핸드아웃을 보게 되면 3페이지에 죄의 비참을 알아야 한다 해서 죄와 죄의 비참함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리킵니다. 자, 죄의 비참함, 가, 죄의 비참함에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내용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같이 읽죠. 죄의 오염과 죄책 그리고 형벌입니다. 이건 크게 둘로 일반적으로 구분하죠. 하나는 죄의 오염이요. 또 하나는 죄책과 형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책과 형벌은 묶어서 한 덩어리로 엮고 죄의 오염은 또 다른 형태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죄의 오염이란 무엇인가? 어디를 오염시켰냐면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 같이 읽으면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여 죄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어 있음을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본성의 부패성을 죄의 오염이라 한다. 죄의 비참함의 1차적 관찰은 인간의 심령이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편의 죄의 비참함의 성격은 죄책과 형벌입니다. 같이 읽죠. 본성의 부패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한 형벌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기에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형벌 아래 있다. 그 형벌은 왜 주어지냐면 책임 때문에 주어지죠. 죄에 대한 책임을 가리켜서 죄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재판할 때 그 우리나라는 배심원 제도가 없는데 이제 미국에 보면 배심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배심원은 법률을 공부해서 자격을 딴 판사들이 아니죠. 일반 우리와 같은 비법률 지식을 갖고 있는 일반 상식이죠.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결정해 주는 건 뭐냐면 죄책 유무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재판관은 뭐냐면 죄책이 있을 경우에 죄책에 대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형벌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죄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guilt라는 건데 죄책이 있느냐 없느냐, 죄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이 죄의 책임과 그 책임이 주어지는 형벌로서의 형량, 형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죄책은 있는데 형벌은 없거나 형벌이 죄책도 없는데 주어지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과 형벌은 개념적으로는 나누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나누지 않고 하나로 역사하게 된다. 그것이 개혁주의의 이해입니다. 특별히 개신교의 이해죠. 그러면 개신교의 이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상대로 의식하고 하는 얘기냐면 이제 천주교회를 의식하고 하는 얘기죠. 중세 말기쯤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복음에서의 자유로운 기쁨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 그 이유가 이렇게 찾아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책에서 놓임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책에서 놓임을 받았으나 모든 형벌에서 놓임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중세 근 한 100년, 150년 동안 지배되고 있던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하나님 복음을 기초로 설명하는 은혜의 복음의 신학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논리적인 이유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은 다양한 신학적 이론들이 개발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복음에서 복음적인 해방과 자유로움을 조금 약화시키고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해 나가는 그런 맥락에서의 신학적 구조가 잡히게 됐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종교혁 이전의 교회의 사상을 신앙의 정서를 지배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신앙 정서에 비판하며 반발하는 작은 목소리도 있었지만 교권의 틀에 눌려 있어서 성공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도전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교회 전체를 바꿔버리는 일이 되어진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냐면 여러분 이것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용서하셨다. 누구에게? 그를 믿고 나오는 신자에게 죄책을 다 용서하셨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면, 주의 백성이면 천국을 간다, 안 간다? 천국을 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천국을 간다. 그런데 이제 얄궂게도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얘기는 종교개혁자들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천주교 안에서 무리 없이 받고 있는 표준적인 이해입니다. 역사성이 있고요.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에게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보장은 안 해주죠. 보장은 안 해줘요. 네, 여기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형벌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형벌이 이걸 둘로 나눠버린 거예요. 형벌 둘러서 뭐냐면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영원한 형벌. 영벌이 있고 일시적 형벌이 있다라고 이제 이 개념을 나눠버렸습니다. 일시적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벌은 무엇인가? 그럼 이거는 이 영벌은 뭐냐면 큰 죄를 지어서 발생하는 책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형벌이 영벌이에요. 그러니까 큰 죄가 있고 일시적 형벌을 받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은 죄가 있습니다. 작은 죄가 있습니다. 이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책을 다 감당해 주셔서 이 영벌도 용서를 받게끔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요? 천주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맥락이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으면 죄책이 용서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런 큰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최종적인 귀결점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열어지겠어요? 닫히겠어요? 열려져 있게 되죠.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형벌 가운데 이 작은 죄라는 게 일시적인 의미에서 작은 죄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작은 죄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한 죄는 아닌 죄라고 죄를 구별하여 작은 죄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하지요. 죄면 죄지 큰 죄는 뭐고 작은 죄는 무식이 소린가? 이런 질문이 안 들어요? 질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죄는 거짓말하는 죄는 작은 죄고 그러면 죽이면 이건 큰 죄인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큰 죄며 어느 정도가 작은 죄며 어느 정도 죄면은 이런 것인가? 이런 이제 우리의 그 구별이 애매해지잖아요. 그렇죠? 이 구별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질적으로 구별이 참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거짓말도, 왜냐면 거짓말 중에서도 극악무도한 거짓말이 있고 사소한 거짓말이 있다면 그걸 누가 판별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막 읽어보면 로마서를 읽거나 어디 읽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죄악상에서 낱낱이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난 맨날 밥 먹듯이 하는 짓도 그 행동도 죄란 이름의 성격으로 영원히 죽을 죄로 성경에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툼, 시기, 질투 날마다 하는 일이잖아요. 날마다 거짓말, 수근수근, 중상 날마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죄를 짓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지은 죄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종교개혁자들은 죄가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볼 때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수십 명을 살인한 놈하고 그 장발장처럼 빵 하나 배고파서 훔친 사람의 죄하고 이 죄는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돼서 영원한 심판 아래서 죄인이 받을 때에 사람이 볼 때도 수십 명을 죽인 죄인과 빵 하나 숨친 죄인과는 형벌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도요? 종교개혁자들도 생각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과 천주교회 차이는 어디서 있냐면 영원한 벌을 형벌을 피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큰 죄와 작은 죄의 벌이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의 의견을 달리해요. 자, 그럼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은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소한 죄이건 큰 죄이건 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곧 뭐가 되죠? 영원한 형벌 아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죄이건 작은 죄이건 다 영원한 형벌 아래 있죠. 영원한 형벌 아래 있는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어떤 형벌을 받느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정도적 차이를 두시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슨 죄가 되냐, 뭐가 되냐면 작은 죄건 큰 죄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개혁주의의 복음적 이해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것을 나눠버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나눠버리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작은 죄가 도대체 뭔가, 이 작은 죄인가, 이게 뭐냐면 부패한 성품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겠다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회원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안에 죄된 부패한 성품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어서 신자로서 살면서도 죄를 범하게 되겠죠. 신자로 살면서도 죄를 범하는 죄들이 있죠. 그런 죄들이 작은 죄의 대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에서. 그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가 하냐면 천주교는 칠성례가 있잖아요. 그 칠성례 중에서 영세를 받고 그다음에 견진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교와 같은 거예요. 영세는 저기 나면서 받는 것이니까 태어나면서 어른 돼서 받으면 성인 세례가 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고해 성사를 하게 됩니다. 천주교에는 영세를 받으면 일단 죄책이 다 면해진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세를 받는 영세의 그 자체의 세례적 효과가 그 죄인을 그대로 죄책을 사해 주어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로로 천국에 가도록 하는 일을 해준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캐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신부가 영세를 줘야 하지만 급하면 누구라도 영세를 주게끔 허용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영세를 줘야만 그 자의 믿음이 어떻든 간에 영세를 주는 과정을 거쳐야만 뭐가 되어져요? 죄책이 사해지고. 그럼 무슨 문제만 남는 거예요? 작은 죄만 남잖아요. 이 작은 죄만 씻으면 되니까, 작은 죄는 영벌이 아니고 뭐죠? 일시적 형벌이니까 기간이 끝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이 설령 얼마 걸리더라도 100년이건 1000년이건 만년이건 10만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사람에 따라서 10만 걸지 모르지만 일단은 얼른 영세를 줘서 뭐를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영벌을 지워야 그 사람이 만년을 살다가 벌을 받다가 천국에 가건 1년을 살다가 천국에 가건 자고 간 천국에 갈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사람이 평생 캐톨릭 신자가 아닌 채 살다가 죽을 때 다행스럽게 나를 만나서 내가 얼른 그렇게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사람은 평생 캐톨릭 신자가 아닌 채 죄짓고 살았으니까 너는 내가 세례줌으로 영벌은 제해줬지만 일시적 형벌은 나보다는 어떨 것 같아요? 나보다는 어떨 것 같아요? 길죠. 길죠. 나보다는 길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나는 어떻게 해? 난 평생 캐톨릭 신자로 열심히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2년 걸려서 일시적 형벌을 제외하면 너는 어때요? 너는 한 억년 걸릴지 모르는 거지 당신은.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하나님 은혜로 나를 만나서 당신 임종전에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그러면 영벌은 명쾌되는 거죠. 그래서 영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 받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러면 이제 영세를 받아서 나는 이제 영벌은 해결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남아요? 이제 일시적인 형벌이 남으니까 사람이 신앙 사는 동안, 인생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일시적 형벌을 줄이겠어요? 일시적 형벌을 줄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면? 신앙의 계명에 순종하며 덕스럽게 살아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되죠. 그렇죠. 그 공덕을 쌓는 일이 굉장히 이제 큰 부담으로 오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죄가 깨달을 때마다 신부에게 가서 일시적 형벌에 대한 죄의 형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일시적 형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방편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일시적 형벌의 해소는 죽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일시적 형벌, 즉 신자가 된 다음에 이 부패한 성품으로 인한 끊임없이 죄를 우리가 범하는데, 이 죄를 끊임없이 범하다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부에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면 신부가 말해주는 거예요. 아, 그만한 죄를 졌는가? 그럼 너의 모든 죄는 이미 세례받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벌의 죄는 해소됐으니 두려움 없이 평안히 가라. 그러나 네가 일시적 형벌을 면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권면하니 그리하라. 그 뭐예요? 근신하라, 금식하라, 사회봉사하라. 음주운전했으니 사회봉사하라와 같은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덕을 쌓아라 하고 선행에 대한 권면과 회개에 대한 표와, 그래서 어떤 그걸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그 요구에 따라 살게 되어지면 죄책에 대한 일시적 형벌의 죄책을 해소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자는 지극히 성결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개차별로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 다양한 수준차가 있겠죠. 그 수준차에 따라서 성적을 매기면, 그렇게 거룩히 사는 사도와 같은 사람들은 일시적 형벌의 해소를 하는 정도를 넘어서 뭐가 많이 남아요? 덕이 많이 남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일시적인 형벌의 해소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워낙 말씀의 순전히 살았기 때문에 덕을 많이 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책의 일시적 형벌을 해소하지도 못할 만큼 덕이 적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성인들이 그런 자들을 도와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공덕을 의지하여 하면은 그 공덕의 의지가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의 공로로 내가 덧입어 일시적 형벌도 해소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족끼리도 나눠줄 수가 있고, 이것은 심지어 이미 죽은 자에게도 산 자가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천국의 소망은 항상 뭐로 가리워져 있어요? 현재 지금 내가 과연 나의 일시적 형벌의 죄책을 얼만큼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현재적 삶 안에서의 복음적 자유함이 항상 눌려 있어요.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는데도 그 은혜가 묘하게 굴절되어 있는 신앙 정서를 낳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게, 내가 연옥에서 얼마만한 고통을 통해서 이 형벌을 다 해소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눌림이 계속 있죠. 그러니까 결국 면죄부가 나타나요. 면죄부가 나타나는 뭐냐면, 일정 그 면죄부를 사는 거죠. 중세 말기에는 아예 돈 주고 샀어요. 그거를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헌금하는 것에 따라서 형벌의 해소적 효과가 공로적으로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교도들은 임종 씨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왜, 교회에 주는 게 자기의 영원한 안전을 위해서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성당에 굉장히 많은 유산을 다 이렇게 하죠. 교회가 굉장히 돈이 많아요. 여러분들 임종 때 교회에 좀 헌금 좀 하세요. 복음 사업을 위해서, 이런 맥락이 아니고 그 일시적 그런 맥락에서 있다 보니까 결국은 떼째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이런 면죄부 통을 놔놓고 여러분이 금화 하나를 땅 던졌을 때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아버지여 사랑하는 이의 영혼이 연옥에서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옮겨간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어때요? 돌아가시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아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 돈을 털어 땡그랑 집어넣던 거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러한 교리적 이해가 도덕적 부패를 가져오겠어요? 안 가져오겠어요? 당연히 가져오죠. 그래서 종교개혁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교회가 어지러웠냐면, 축첩과 그 다음에 성직의 매매, 그리고 성직을 산 사람은 성직을 돈 주고 샀으니 어떠죠? 투자한 만큼 거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런 통을 해서 자기의 치부를 누리고 치부를 누리니 자연히 성적 타락이 이루어져서 그 음란한 생활을 성직자들이 누리게 되어지고 사생활을 뭐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 실제로 자기 낳은 사생활을 다시 또 성직에 앉히고 그런 일이 만연해 있었어요. 설마 싶을 정도로 믿겨지지 않는 사실인데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되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만큼 타락해 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타락했단 말해도 거기에 비하면 한결 낫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비할 만큼 한국 교회는 깨끗해요. 아주 타락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신앙 정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기쁨은 위축되고 상실되고 아무리 이렇게 해서 은혜와 구원을 얘기해도 사람은 늘 눌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공로를 쌓는 일에 애를 씀이 있게 되어져요. 이런 굴절된 신앙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된 구원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다시 풀어보니까 성경은 이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탐하지 말라라는 주의 계명이 없었으면 내가 살아 있었을 텐데 그 계명을 알고 나니 나는 죽었고 죄는 살았다. 그 탐하지 말라는 말로 인해 내가 죽었다. 죄가 살았다. 그런 말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됐다. 라고 말할 때의 그 죄는 실제 행동으로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이미 내 안에서 역사는 부패한 심령에 대한 관찰로 이미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수십억을 횡령하느냐 천원을 횡령하냐 그래서 동일한 탐심의 죄의 결과에 부패한 성품에 나온 거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 스스로 의롭다 한 바리새파적 잘못된 의의 이해를 주께서 지적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가늠하지 아니하도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보다 뭐한 것이라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함으로 죄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말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있음을 분명히 천명하시어 모든 자가 해 아래 있어 자신의 일시적 형벌을 해소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천명해 버리신 거예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벌에 놓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가서 육신의 사망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육신의 사망은 모든 자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안에 있음에 대한 증거라고요. 이것이 잘못된 신학 체계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교역자들이 이유 있는 저항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죄의 비참함을 아는 길은 무엇인가? 3페이지 보게 되면 두 번째 항 비참함의 현상을 아는 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3번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비참함을 알려주는가?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으면 10절과 11절 같이 읽읍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 그 온갖이라는 단어와 항상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고 때의 예외도 없고 조항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누구도 예외 없이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만일 율법책에 기록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할례를 행하느냐, 구약의 몇 가지 의식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맥락이 준 것이거든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뭐 몇 가지를 율법적으로 지켜야 한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죠. 그렇죠? 성수주일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수주일. 성수주일을 한다고 했을 때 성수주일을 지금 우리는 월요일에 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도 아니고 언제 하죠? 일요일에 하죠. 그죠? 일요일날 우리가 주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드려 교회가 정하여 우리가 회집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일한 날짜의 지정이 구약에서 날짜의 순서 따라 안식일이라고 정한 그 날짜의 지정과 같은 의미에서 율법적 지정인가라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쳐봐요. 그러면 성경은 구약적 의미에서의 그 날로 확정지어 지정해 놓진 않으셨어요. 신약에 관해서는. 신약에 관해서는 구약의 안식일을 순서에 따라 지켜라. 요 날도 요때까지다 라고 딱 정해놓은 그 시간 밖을 넘어오면 안식일을 보내버린 것이고 그 시간 안에 뭐 해야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하여 주일날 예배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왜 주일이 됐냐면 주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역사적인 날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케 되어지고 중생케 되어짐으로 새 생명 얻는 그 생명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되어짐에 있어서 주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그 날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교회가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율법적으로 그 날이라고 지정해 주시진 않아서 성경에. 그런데 그 날로 예배 드림이 마땅하다라는 교회적 결론과 주께서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드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이 보편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쉬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아, 이게 참 공교로워요. 하나님께서 일반 세속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보편사의 섭리 가운데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모든 사람이 노동을 그쳐 쉬도록 딱 해버리신 거예요. 그게 맞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 주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에 따라 새 생명 얻은 자들 예배하는 날에 영적 의미가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율법으로 자유케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예배될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때 답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뭐로 주어진 거예요? 주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적 의미에서 주일을 주일로 지키진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 일요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수요일 날 일요일 예배로 바꿔버리고 주일을 수요일처럼 예배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본다 쳐봐요. 그럼 그 상상은 한편으로는 가한 같지만 뒤집어오게 되면 참 미련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성과 그 역사성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들의 해석들 그 모든 것들 다 무의미한 것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생활이 복잡해져가지고 주일날 본인이 생업상 도저히 지키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죠? 최선 선택은 뭘까요? 생업을 조정하여 주일날 함께 예배될 수 있도록 주 앞에서 기도하며 그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주 앞에 간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일을 못 지키는 생업이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일을 함께 하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20년 가는 세월 동안에 그 기회가 열리지 않고 닫혀 있을 경우라면 다른 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주 중에 예배 의무를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차선이에요. 차선입니다. 그런데 그 최선과 차선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주일에 주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여 온 회중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 자리의 예배의 기쁨과 그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이 그 차이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나 율법적 의미에서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했다 하여 그 사람이 율법적 정죄를 받는 의미에서의 정죄는 그렇게 역사하진 않아요. 이 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단이 알면 제가 이게 쫓겨날 수 있는 문제. 주일 성수와 안식일 문제를 그렇게 풀어낸다라고 해서 어른들이 알면 대노하십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범위와 실천적 교회 실천 규범 안에서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냐면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 주일 의회를 갖게 되어지면 방종해지고 나태해져 버려요. 계속 교회가 어른들이 늘 걱정했던 측면이 하나 있죠. 근데 이제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들은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지켰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청교도적 전통에 대한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따라서 주일이 곧 구약의 안식일을 대체하였다라고 해석되어질 때는 주일이라는 그 특정한 날짜의 신학적 무게가 훨씬 깊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때 지켜야 됩니까? 주일날에 주일 예배를 꼭 드려줘야 합니다. 이 부분과 대륙에서 믿었던 사람들과는 약간의 이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부분은 그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구약의 십계명은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 까닭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그날이 우리가 노동을 쉬며 예배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보편사 섭리에서 허용해 주셨고 허락하셨고 따라서 교회가 부활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구약적 모든 율법의 성취로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며 합당하기 때문에 그날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정도가 가장 포괄점이며 안정적인 답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적 의무로서 드린 것입니까? 할 때 율법적 의무는 아닙니다라는 단서가 붙을 수는 있어요. 이야기는 완전히 지금 오늘 해야 될 공문에서 완전히 격가지로 나간 겁니다. 잘못 나간 거죠. 방향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쉴 시간인데 조금만 더 쉬겠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우리가 온갖 항상 지키는 율법으로서 정죄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 율법의 용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가? 우리가 어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적용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나오신 걸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정죄를 하는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인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가?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율법은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주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구실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고 싶어서 우리를 막 찾아봐도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서 깨끗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첫째는 죄책이 완전히 사라져서 우리를 정죄할 죄의 흔적이 없어졌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워진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거룩과 의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있나 찾으러 눈뜨고 왔다가 마귀가 우리에게 고소할 정죄의 근거를 찾으러 우리에게 왔다가 그만 죄를 못 찾고 없네 이러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으러 왔다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눈이 부셔서 눈이 멀어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비어있는 게 아니고 뭐죠?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채워져 있는 의의가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적극적 순종. 이 죄를 탕감해 주는 것을 그리스도의 소극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또는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극적 순종 또는 수동적 순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동시에 우리 죄값을 치르시도록 하실 만한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의로우신 분이죠. 율법에 흠이 없는 완전한 의로운 자이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 죄를 치를 뿐더러 자신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셨어요. 뭐 했다고 그래요? 전가시켰다. 그래서 전가된 의의라, 전가된 의의라고 그래요. 전가된 의의라고 그래요. 이 전가된 의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에는 이미 재산이 있어요. 그 우리는 빈털터리가 아니에요. 죄도 없고 의도 없는 빈털터리가 아니고 진공상태가 아니고 뭐죠? 충분히 재산이 차있는데 이 충분한 재산이 의로 덧입혀 있어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뭐 입었다고 성경에서 표현하냐면 옷 입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내가 옷 입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할 때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덧입혔다라는 이 의미로 채워지는 거예요. 적극적 의미에서. 부정적 의미는 물론 죄사함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은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 속에 이 의가 뭐죠? 의가 증거되는 부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과연 옷 입었음이 증거되겠잖아요. 그렇죠? 남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거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냐면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내적 측면 있고 성화의 외적 측면이 바로 뭐죠? 그게 선행이에요. 선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행으로 주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라. 그 착한 행실 있죠. 그 착한 행실은 우리는 착하지 않아서 예수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못 드리는데 예수 안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은 착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에게서 그 의가 나타나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행실은 오직 누구에게만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착한 행실도 걸레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지난번에 닥터 체플 왔을 때 들었던 설교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사람 생각에 그것은 filth rag,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옷. 그 더러운 옷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아서 예수님 신앙고백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착한 행실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덧입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부패한 성품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는 착한 행실은 다 부패한 성품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 아래 항상 온갖을 행치 않는 것으로 인하여 정죄에 놓여요. 그 인간의 삶의 영적 한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난 건 뭔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힌 자에게 나타난 순종의 결과란다라는 결과는 그 선행은 비로소 하나님 받을 만한 선행으로 인정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적극적 가치를 갖게 되어집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를 못합니다. 정죄를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된 우리가 율법을 읽으면 죄를 깨닫나요? 못 깨닫나요? 죄를 깨닫죠? 죄를 깨닫죠? 아 이렇게 의로 덧입혔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자기가 사도 바울도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인 거예요. 그건 넌센스죠. 우리는 율법에서 죄를 각성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뭐는 못하지만 정죄하지 못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죄를 각성케 해줍니다. 죄를 각성케 해주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깨닫게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럴 때 이 죄의 각성이 잘 들으세요. 죄의 각성이 우리에게 정죄감이라는 심리적 부담과 같이 오나요? 안 오나요? 오죠. 왜냐하면 죄를 깨닫는 순간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죄책과 형벌을 우리는 같이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의 각성으로 말미암아 눌려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게 되어진 사실조차 망각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상태로 끌고 가고 누르고 이끌어가는 게 누구 짓이에요? 마귀 짓이에요. 그게 마귀 짓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끌어요. 신자는 죄의 각성을 통하여 비록 율법의 정죄의 무서움과 끔찍함과 내가 그 안에 있었다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 심판의 무게를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해 있는 것이 신자의 태도예요. 은혜,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은혜 언약이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느니라. 성경의 약속이라고. 성경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행복이요, 자랑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죄의 각성의 기능은, 각성의 기능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각성의 기능은 오직 신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만요? 신자에게만.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기능, 율법의 제2 용도는 오직 누구에게 주느냐면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기능이에요. 똑같은 죄의 각성의 기능이 다른 면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정죄로 드러나요. 누구에게 나타나죠? 은혜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신자,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는 기능은 나타나지만 똑같은 율법이 은혜 언약 바깥에 있는 자에게는, 즉 은혜 언약 바깥에 있는 것을 어떤 언약이 있다고 말하냐면 행위 언약이 있다고 그래요. 행위 언약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르죠. 뭘로 나타납니까? 정죄로 나타납니다.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은 정죄하지 못하고 죄를 깨우쳐 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마치 행위 언약에 속한 사람처럼 정죄감을 느끼는 것은 신자로 하여금 은혜가 은혜임을 깨우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뭐죠? 역사심 속에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 정죄의 역할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행위 언약 안에 속한 사람, 행위 언약은 뭐죠? 율법을 행하면 영생을 얻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약속이 행위 언약이에요. 구원에 관하여 인간의 행위에 따라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신 약속이 행위 언약이에요. 이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이후로 부패한 이후로, 타락한 사건 이후로 행위 언약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유효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어졌고 타락한 이후에 지금 역사까지 행위 언약은 계속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런데 행위 언약 이후에 타락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언약을 같이 주셨어요. 그건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을 주신 대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모든 인류가 다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베푸셨어요. 그 은혜 언약의 대상으로 온 자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율법의 정죄, 행위 언약에 따른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의 정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율법 시대고 신약 시대는 복음 안에 있죠? 그 율법과 복음의 시대인데, 이거 듣고 가세요. 율법과 복음의 시대인데, 율법 보고 싶는데, 잘 보세요. 율법, 구약 시대도, 이렇게. 구약 시대는 복음이 어떻게 설명됐을까요? 구약엔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있어요? 구약의 율법의 내용과 복음이 같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과 복음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당연히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여전히 있죠. 그 율법 가운데 복음은 어디로 있냐면 제사 의식 속에 들어있어요. 그 구약 백성들은 모세 율법 속에서 제사 의식이 있죠. 그 제사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기쁨을 누렸어요.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매 반복적인 의식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으니까 괴로웠겠어요? 안 괴로웠겠어요? 괴롭고 힘들었죠. 그래서 괴롭고 힘들었고 번패스러운 일이었다. 번패스러운 일.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 뭐 제사 의식을 통하여 구약의 백성들은 복음을 누렸어요. 용서의 용서를 누렸고 신약 백성들은 율법이 아직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율법 속에서도 어떤 것은 신약 백성도 없어졌냐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은 차별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은 폐기되어버렸어요. 어떤 율법이 폐기된 거예요? 의식의 법이 폐기돼. 왜냐하면 의식은 이미 복음의 참 실체인 누가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의식법은 폐기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율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로서 시민법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국가 단위의 시민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에게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 안 돼요. 그러면 율법이 남는 건 뭐 있죠? 도덕법은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십계명으로 요약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은 여전히 구약에도 요약되고 있는 십계명은 남아있어요. 신약에도 남아있어요. 그 복음에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단번에 용서를 받았음을 확인해. 제사법에 의해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복음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용서함을 받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러한 우리에게도 비록 뭐죠? 율법이 의식법은 폐기되었으나 도덕법으로서의 우리의 율법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것은 이 율법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뭐를 깨우치자면 우리가 은혜 언약이 있지 않았다면 구약과 신약은 다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하나님 택정한 백성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은혜 언약인데 이 은혜 언약 아래 있지 않았다면 여전히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도덕법은 우리에게 정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깨우쳐줘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우리에게서는 이 율법은 우리에게는 죄를 깨우쳐주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당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도덕법이 다시 자리해요. 그래서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죠. 하나는 뭘까요? 신자에게서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신자에게서 율법의 큰 두 가지 기능.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 죄를 각성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죠. 그 두 번째는 뭘까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규범을 말해주는 법으로서의 율법의 기능이 두 가지가 신자에게 작용해요. 요 두 가지 외에 이 두 가지 외에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다 똑같이 역사하는 율법의 한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에 대한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죄를 억제하도록 하는 기능은 해요. 이 죄를 억제하는 기능 이건 신자이나 불신자이나 다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 기능은 신자에겐 특별한 기능이 아니에요. 이미 죄를 각성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신자사회의 규범적 기능으로서의 두 용도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죄를 억제하고 살아가는 성화적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용도는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공통적인 일반적인 것이어서 신자에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율법은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자들이에요. 은혜 언약에 해당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자들. 그런 자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참되고 깨단 자들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자들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런 의뢰 언약 아래 있지 아니한 자들, 어떤 자들?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자들. 이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은 지금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재하죠. 그들 가르쳐 우리가 불신자요. 아직 복음에 이르지, 불신자고는 아직 복음에 이르지 못한 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의 원리, 순종과 불순종의 원리에 따라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언약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최후의 심판하실 때 무 사람들을 다 바다에서 땅에서 다 어떻게 일어나게 하시사 다 앞에 넣어놓고 모르죠 그들의 행위대로 갚더라 그러잖아요. 그때 행위대로 갚더라는 말씀 속에 1차적 의미는 모든 악인들을 향해서는 뭐죠? 행위 언약의 약속에 따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나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 계신 것과 그 모든 걸 알리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듬히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인류의 조상이요 머리로서 그들에게 주신 행위 언약이 아담의 허리에 나오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언약적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심판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 아래서 인간이 스스로 의로울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죠. 이런 전체 구도 안에서 오늘 요리 문답은 우리가 죄의 비참을 어떻게 깨닫는가? 깨닫는 길은 오직 율법으로 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 해당된 겁니까? 신자에 해당된 신자. 신자 아닌 사람은 율법에 비추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이 죄의 몫을 제시해줘도 그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내적 각성은 내면적 각성은 하나님 은혜와 더불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로 작정한 자에게만 허락하신 일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아 그래도 쉬어야죠. 제 4문 보죠. 4문 제가 4문을 읽으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지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함은 율법을 지키는 그 순종의 뭐죠? 그것이 순전하며 완전해야 될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율법을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의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순종의 그 정도성이 어느 정도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 동시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둘째 계명의 내용은 그 이 둘 속에는 계명의 범위를 지시해 주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대상과 맞물려 계명의 범위가 전방위적이요 포괄적임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 계명의 지킴의 순종의 정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이고 이웃은 내 몸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사실 성질이 같아요.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순전함. 그러면 보세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걸 읽기 전에 먼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의 하나님을 지극히 이웃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계명 순종이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아, 이 대답도 못해요. 아, 그렇게 신앙 양심이 어두우세요? 다시 물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순종의 지극함에 따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럴 수 없지요.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결론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이렇게 대답이 이중적일 수가 있나요? 여기에 두 가지 개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완전한 순종. 쓰세요. 완전한 순종. 한 손에는 먹을 것,
또 한 손에는 마실 것. 그래서 완전은 뭐라고 했죠? 순종. 가로 열고 X.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이 가능해요? 아니요. 완전한 순종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거짓된 신자다. 맞아요? 틀려요? 아, 그거는 강력하게 아니라고 그러시네. 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싫은 거죠, 결론은. 완전한 순종은 못하지만 거짓된 신자라는 건 싫은 거죠? 그러면 순종을 완전히 하지도 못하는데 여러분이 거짓된 신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로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아, 순종과 관련돼서, 순종 관련돼서. 순종, 내가 믿는다는 건 못 믿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서 여러분에게 순종의 여부를 통하여 과연 신자인지 아닌지 제가 보고자 원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이 보니까 제 눈에 보기도 완전한 순종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 보실 때는 오죽이나 하시겠어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참된 신장가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갖고 여러분에게 지금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시예요, 사시.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저에게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증거할 수 있겠어요? 있어요, 뭐. 참된 신자라니까. 그 답은 뭐냐면 우리가 완전한 순종은 못하지만 진실한 순종을 합니다. 그겁니다. 진실한 순종입니다. 무슨 말인가? 차이가 있나? 이제 우리가 순종을 완전히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에 대한 사랑 때문에 행하는 일의 진실성은 진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자됨에 대한 증거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완전치 못한 순종의 부족성으로 우리의 신자됨을 의심케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뭡니까? 내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참된 신자라는 진실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4계명은, 규문사는 하나님 율법 우리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는 완전에 미치지 못한 우리에게 죄를 각성시켜줍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규범적 용도로서 이것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에게서 진실한 순종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지금 제가 한 말 이해하셨어요? 자, 옆 사람하고 각각 해보세요, 그럼. 자, 자, 그거 빨리 해보세요. 하셨죠? 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심령에 잘 새기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연약한 신자를 세우시고 가르쳐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문답 5. 문답 5.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바로 나오네요.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죠? 완전하게. 그죠? 자, 문답 5를 제가 읽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실패의 원인은 신자에게도 남아있는 부패한 성품 때문이다. 그게 답입니다. 왜 우리가 완전히 지키지 못할까? 완전히 지키지 못할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한 성품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진실한 순종이 가능할까? 답은 뭐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중생케 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표현들은 이 반응들은 진실됩니다. 참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걸 중생이요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새 생명에 따라 창조되는 새 성품,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한 순종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로마서.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지금부터 맞출 때까지 로마서를 띕니다. 로마서 3장.
로마 3장 9절과 9절 말씀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그럽다 하심 얻을 수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다음 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바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 24절 같이 읽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에 대한 복음적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굳게 세우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의 규범적 용도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4절, 4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읽었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의 의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4장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4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었어요.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심 받았다고 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다 넘겨서 그 다음에 일한 것이 없이 6절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누가 말했다? 다윗이. 그래서 8절에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두 예를 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미 화평케 되어졌으므로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어진 사실을 영적으로 구원을 모르자 구원의 기쁨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택을 누리자는 것이에요. 이 누리자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자는 뜻이 아니에요. 있는 주어진 화평을 누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화평을 누리는 내용 속에 2절 이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 그것은 이미 환난을 당하는 현재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환난 속에서도 이 소망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온 과정 속에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연결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전적인 죄사함과 그런 말미암는 영적 은택의 기쁨을 노래해놨습니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원리를 5장 12절부터 5장 21절까지 내용 속에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게 되어지고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어지는 대조를 설명해놨습니다. 복음을 계속 뭐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장 넘어가면 그러한 은혜의 노인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넘어가요. 자,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 것인가? 12절을 보게 되면 14절까지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14절의 말씀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죄의 성품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죄의 정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으므로 실제로 죄의 세력이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라는 영적 원리와 영적 부르심을 6장이 설명하고 있어요. 6장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성 따라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 신앙 순례의 길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6장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제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어찌 죄의 종로로 다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제시해줬죠. 우리가 살아야 신앙적 반응의 의무와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여줬죠. 7장 넘어가니 뭐가 되냐면 실존이에요. 실존. 육정은 뭐라고요? 영적 요청이요, 목표요, 원리예요. 그런데 7장은 뭐죠? 우리의 영적 실상이요, 실존이에요. 7장이 놀아오니까 5장과 3장, 4장, 5장이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삶에 대한 놀라운 선언, 그거로 말미암는 6장에서의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요구. 근데 7장에 나오니까 실존이 나오는 거예요. 실상이 나오는 거예요. 7장에 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객관적인 죄의 사함과 용서를 맛본 자로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말씀에 좀 목표가 뚜렷하지만 주관적 상황 안에서 우리 안을 들여다보니 우리 안에 부패한 성품이 자리하고 있어서 내 안에 죄의 법이 살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7장에 죄의 법이 살아있으니 내가 어떻게 6장의 요구와 원리대로 살 것인가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지금 로마서는 짜임새 있는 글이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논지가 계속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리문답의 순서에 따라 가르치듯이 3장의 율법에 의하니요 그리스도에 의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라.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5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 아래에 거하는 자여 죄의 법이 너를 정하지 못한다. 아담과 둘째 아들인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유비를 통해 설명해 줬어요. 이것처럼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은혜의 사건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모든 은혜의 부르심은 6장에 이제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사하지 말고 은혜 아래 살기를 주께서 원하신 것이라. 부르심의 목표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라. 7장에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안의 부패성으로 인한 영적인 갈등과 싸움을 그대로 제시해줬어요. 그게 7장 7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14절부터 보면 우리가 율법을 신정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서는 것을 신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잘 보세요. 17절과 21절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죠? 그럼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행함으로 내 속에는 오직 죄만이 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21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려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니까 단순히 죄만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가능성이 있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내 속사람이라는 말이 탁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안에는 속사람이 있고 육신의 죄의 법 아래 놓여있는 옛사람이 있어요. 그 겉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의 법을 슬구하되 내 지속에 다른 법에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그러므로 23절까지 마치고 24절은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은 이 사망 모순과 나를 건져낼 것인가 죄의 각성으로 인한 깊은 절규 탄식이에요. 스스로 율법 앞에 의의를 이룰 수 없음에 대한 자기 각성을 24절에서 절정에 이른 인식이에요. 24절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이것은 죄에 대한 뉘우침과 후회의 심정이 아니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그것도 훨씬 죄와 그 비참함을 깨닫는 일은 단순한 후회나 아쉬움과 안타깝다 이걸 그 이상이 근본적이라고 그랬죠? 그 근본적이 바로 이거예요. 오라는 곤고한 사람에다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것 전적 무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안의 부패성을 확인하고 자신이 의의를 이룰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자임을 아는 것이죠. 24절의 고백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 주께서 산상수원 5장 3절에서 얘기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그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라고 하셨던 말씀 그 말씀 심령이 가난하면 바로 24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의의 죽음 오만한 자가 바로 24절의 이 고백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자에게 25절을 보게 되니까 느닷없이 사도 바울은 25절을 같이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중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도다. 25절에 논리적 문맥이 연결되어야 안 돼요. 25절만 보면 안 됩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감사의 내용이 나와야 되죠. 감사의 내용이 뭐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하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럼 이게 감사의 내용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근데 왜 감사라도 했을까요? 알기 위하여 머리에 수건을 물고 철야하며 기도하며 주께서 가르쳐 주시길 기도해야죠. 그럼으로 인하여 얻어진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감격한 거예요. 지금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적으로 확인하며 전적인 무능과 부패성에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터지게 이미 3장, 4장, 5장에서 말해온 놀라운 은혜 역사에 취하여 미처 뭘 말하기도 전에 25절에 우리 주 예수를 말며 하나님께 감사하려다를 손으로 가리고 그런 식으로 바로 읽어보세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의 볼, 육신은 죄의 볼 섬기노라. 그렇게 넘어가야 하는, 그렇게 넘어가는 말을 쏟아붓기 전에 뭐부터 나와버린 거예요? 찬양부터 나오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 문맥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은 지금 오라는 곤관을 누가 사망의 산을 건져낼 것인가? 나는 한편은 죄의 법 아래, 한편은 내가 육신으로 죄의 법 아래, 한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구나!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 은혜에 대한 감격이 터져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25절 그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다음 장 넘겨서 8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줄치면 그 바로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25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가 비록 뭐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곤고한 사람일지라도 내 안에 이미 역사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게 정죄함을 주지 아니하시니 이미 죄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비록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법이죠. 죄의 법 아래 있는 나의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으로 인하여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구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율법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신다. 어떻게 행하시는가? 곧 하는 방법이 이것이다. 3절 후반에 방법이 이것이다. 하나님 행하시는 방법.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따라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중생자의 그게 미친 믿음의 고백이죠. 그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로 하심이라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끔 우리에게 미치신다. 그리고 둘째 그 결과로 말미암아 실제 우리가 육장의 요구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화 역사도 함께 포괄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에 대한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칭의 의미예요. 죄사함의 의미죠.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란 건 뭐냐면 의롭게 되어짐이니까. 의롭게 되어지면 아까 로마서 7장 24절의 탄식을 풀어주는 것이,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맨 문맥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2절 후반에 가게 되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8장 12절 찾았어요? 그 내용은 로마서 6장의 내용으로 다시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어디로 넘어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비친 자로 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다시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시 원리를 천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6장에서 원리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표를 제시했죠. 그리고 7장에서 우리가 실존상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고백했죠. 그럼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라고 다시 선언하죠. 그 선언은 다시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3장, 4장, 5장 넘어간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다시 8장 12절에 6장으로 다시 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끌어가면서 6장에서 우리가 17절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객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광과 함께 고난이 있을 것임을 설명하고 고난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안팎으로 시달림이 있을 것이나 안팎으로 시달림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8장 18절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같이 읽으면 그 뜻대로 부르실 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31절부터 끝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니죠. 너무 많아요. 그런즉 이래 우리가 무슨 말이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대하여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라는 말로 천명하죠. 34절, 35절 같이 읽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는가? 39절 같이 읽으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8장까지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칭의와 성화와 하나님의 영적 구원의 놀라운 복과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의 부르심과 부르심과 동시에 그것을 부르심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실상을 실존적 측면에서까지 다 조명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마지막 최종적 선으로 마침표를 딱 찍어주신 거예요. 1장부터 9장의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고백하고 가르치고 찬송하고 삶 속에서 신앙 안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은 주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을 진리로 보이셨나이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며 가르쳐 주셨사오니 미련한 우리들이 말씀이 어둡고 이치를 헤아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소망이 게을러서 우리가 주 앞에서 미련하고 악하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나태함과 죄악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고 붙드시고 화해하시고 사랑 안에 품으신 그 사랑을 결코 끊을 것이 없다 약속의 말씀 주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고단한 인생 속에서 믿음의 길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함을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선한 능력과 행동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으시는 은혜를 찬미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